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 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 세대의 세움학교는 새 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순간의 감정을 따라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사셨나요?
네. 저 이번 한 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명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주 말씀을 듣고 그렇게 좀 살려고 했지만은 어렵고 흔들리는 시간이 꽤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 의지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짐해도 흔들리는 저를 보면서 제가 아직 참 많이 부족하다는 점도 느끼게 되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출애굽기 9장 29절과 30절 말씀.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0장과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쪽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세상의 타협 요구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10장 1절을, 보명쌤이 10장 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표징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에도 전하기 위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표징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이고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명쌤이 출애굽기 10장 3절과 4절을 하나쌤이 10장 5절과 6절을 읽어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 떼가 지면에 가득하도록 덮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박을 면해서 남은 곡식도 메뚜기 떼가 모두 먹게 할 것이라고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살면서 보지 못했던 엄청난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는 재앙을 여덟 번째 재앙으로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10장 7절을 읽어주세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메뚜기 재앙 이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들을 경험하고 두려워하는 바로의 신하들은 그들의 왕인 바로를 찾아가 뭐라고 항의하나요?
어느 때까지 모세가 애굽의 함정이 되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고 항의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들로 인해 애굽이 망하게 된 것을 모르겠냐고 항의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10장 8절을 읽어주세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옵니다. 애굽의 왕은 신하들의 반응을 비롯해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안 좋게 흘러가자 어떻게 행할까요?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전적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다 보내지 않으려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 협상을 시도합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0장 9절을, 하나쌤이 10장 10절과 11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인이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는 바로의 협상안에 대해 뭐라고 말씀할까요?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노소와 가축을 모두 다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뭐라고 말하나요?
어린 아이들은 애굽에 남겨두고 장정들만 데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자기 앞에서 쫓아냈고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0장 12절과 13절을, 하나쌤이 10장 14절과 15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에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채소와 나무와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강팍한 바로와 그의 나라의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 내려 애굽 땅이 황폐해집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0장 16절을, 하나쌤이 10장 17절을 읽어주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낀 바로는 어떻게 행할까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으니 이번만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실 것과 목숨을 살려 주실 것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쌤이 출애굽기 10장 18절과 19절을, 보명쌤이 10장 20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돌이켜 바로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온 지경에 있는 메뚜기 떼를 하나도 남김없이 홍해에 몰아 넣으십니다. 그러자 바로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바로는 눈앞에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이 사라지자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아요.
어떤 경고의 말씀과 재앙에도 변하지 않는 바로의 완강한 마음과 삶이 이번만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모습이 누구와 많이 닮지 않았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처럼 결단하지만 뒤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반복하는 저의 완강한 모습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마음과 삶이 강박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쌤이 출애굽기 10장 21절과 22절을, 보명쌤이 10장 23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므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바로에게 어떠한 재앙을 내리실까요?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하는 아홉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광명이 비추게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흑암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에게 치명타를 가한 것입니다. 애굽의 왕은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자 대리자로 간주했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0장 24절을 읽어주세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흑암의 재앙 앞에서 바로가 다시 내민 타협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가축은 남겨두고 여덟 번째 재앙 때 남겨두고 가라 했던 어린아이들 같이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해요.
네, 맞습니다. 세상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승리를 위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10장 25절과 26절을 보명쌤이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읽어주세요.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가 바로의 제안을 거절하자 바로는 어떻게 하나요?
마음이 강팍한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얼굴을 자기에게 보이는 날에는 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바로의 말대로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잇단 재앙으로 식량이 바닥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아직도 하나님께 항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완강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0장 1절을, 하나쌤이 11장 2절과 3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료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실 것이라고 그 후에야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웃들에게 은과 금으로 된 폐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또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도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나온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앞에서 높임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이웃들에게 은과 금으로 된 폐물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출애굽기 11장 4절을, 보명쌤이 11장 5절과 6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요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시나요?
하나님이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슬픔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1장 7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 한 마리라도 짖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누구도 어떤 비방이나 대적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쌤이 출애굽기 11장 8절을 읽어주세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바로의 모든 신하가 모세에게서 내려와서 절하며 모세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나가달라고 한 후에야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도망 나오듯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부탁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1장 9절을, 하나쌤이 11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보고도 어떻게 행하고 있나요?
마음이 강팍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완악한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내용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게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바로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잘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네, 우선은 출애굽기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주어진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의 초점은 첫째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네.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세상이 또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목사님 설명해 주신 거 들으니까 되게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비추는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물의 제일 첫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명쌤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바로처럼 예수님과 타협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북조선에서 남조선으로 넘어올 때 위험한 순간이 꽤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저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신실한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한테 엄청난 강구와 타협 그렇게 했었는데 되게 안전하게 남조선에 왔을 때는 그 생각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오늘 옛날에 제 자신을 또 보게 된 것 같고 또 오늘 말씀에서 출애굽기 1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라는 구절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예전에 읽었을 때와는 다른 감정이 다가왔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신자들 정말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되었고요. 저도 오늘 말씀을 더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세상의 협박과 타협에 대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세상의 무서운 협박과 달콤한 타협이나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2025년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북조선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시간시간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만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픔은 치유가 되고 고난은 축복이 되고 두려움은 간증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북조선의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성도님들의 또 모두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수혁입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북조선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거든 생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열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아멘. 북조선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조선 성도들에게 레위기는 재미없는 성경 혹은 지루하고 어려운 성경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레위기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제사법이나 정결법과 같은 각종 규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레위기 곳곳에 있는 중요한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은 레위기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레위기의 많은 규례와 말씀들이 결과적으로는 거룩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사무엘 형제님이 정답을 말해 주셨네요.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세 가지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알려주는데 세 가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거룩함을 말하고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말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모두 인간들이 가지는 관계니까요.
그렇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구별되는 것,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구별된 생활 양식을 통해 거룩해지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구별된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선 구별된 생활 방식을 가짐으로 거룩해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선 사회적 책임을 갖고 이를 행함으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됐으니까 되어야 하니까 거룩해져야 하는 책임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자 혹은 연결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여러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하며 사는 이유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잖아요. 우리의 구별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북조선에서든 남조선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함을 갖춰야만 하니까요.
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죄가 있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식인 제사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시작에서 주목할 점은 1장 2절에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율법을 받은 뒤에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모세와 아론 같이 특별한 몇몇 사람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다면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제사법과 절차들을 지키기 어렵고 힘든 의무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사법과 여러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비하면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인 성막에 가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으로 인한 영적인 교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율법의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구약과는 달리 지금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율법이 은혜인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큰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1장 3절부터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번제에는 온전한 희생과 온전한 헌신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제사가 희생과 헌신을 포함하긴 하지만 번제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불로써 모든 걸 남김없이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번제를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과 헌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물이 되셨고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시다가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보면 예수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쓸개를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쓸개를 탄 포도주는 마취의 기능이 있어서 고통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고 모든 고통을 전부 느끼며 감당하시다가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이건 불로 제물이 모두 태워지는 번제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번제의 제사를 올리셨던 겁니다. 사실 번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며 봐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각각의 제사가 말하고 뜻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사로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레위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번제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어떤 것을 바쳐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보면 숫송아지, 순양, 순염소, 비둘기가 제물의 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흠이 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단 비둘기만은 암수에 대한 지시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1차적으로는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희생과 헌신, 물질의 희생과 헌신, 몸과 마음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제가 의미하는 희생과 헌신은 우리의 신앙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다섯 가지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서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남조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를 위한 희생과 봉사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더 받으려 하고 내 뜻대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고 있는 번제의 제사를 묵상하면서 나에게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 이 점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 제물 드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제물을 드리는 자는 회막의 문 앞까지 제물을 먼저 끌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넘겨 씌웁니다. 그 다음 직접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물에 안수를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넘겨 씌우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더러운 죄를 제물에게 전가,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서 안수가 끝나면 재물을 완전하게 각을 떠서 죽이는데 이 과정에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재물이 된 살아있는 짐승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피냄새와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재물을 죽이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죄로 인한 결과이자 죄의 대가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의 재물을 통해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때의 사람들보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실제로 재물을 죽이고 흘리는 피를 보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했었는데 현대의 우리들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레위기의 제사를 살피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대가가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계속해서 레위기 2장에 기록된 소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황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장에 기록된 소재에서는 예수님의 어떠한 면을 떠올려야 하느냐? 소재를 보면서는 예수님의 거룩한 삶, 예수님께서 보이신 신앙의 성품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제가 어떠한 제사인지 수혁 형제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소제는 피 흘림이 없이 드리는 곡식 제사입니다. 소제는 보조 제사와 단독 제사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번제를 드린 후에 이어서 소제를 드리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또는 화목제를 드린 후에 소제를 이어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방식이 보조제사입니다. 물론 제사를 단독으로 드리기도 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는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소제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를 연결시켜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번제로 드려진 사람은 소제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번제로 희생과 헌신의 결단을 한 사람은 소제와 같은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달아집니다. 소제에는 거룩한 삶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군요. 소제를 감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의 태도나 신앙의 인격을 소제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레위기 2장 1절에 나온 고운 가루라는 단어입니다. 소제는 반드시 곡식 알갱이를 빻거나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고운 가루 같은 예수님의 성품, 즉 겸손하고 온유한 거룩한 신앙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거룩한 산제물로 사역의 모든 과정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한 신앙의 인격을 갖춰야겠네요. 물론 이런 신앙의 성품을 갖추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곡식알갱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껍질을 버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가루가 되는 시간이 몹시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재의 재물인 곡식의 알갱이가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 끝없이 부서지고 빠져서 마침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품도 힘들고 괴롭지만 계속해서 깎이고 깨져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겸손하고 온유한 인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성품이 변화되는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일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자존심이 깨지고 깎이게 되는 겁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이 부서지고 빠지면서 점점 고운 가루 같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겪게 된 일로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가 있다면 내가 소재의 곡식 제물처럼 고운 가루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힘들고 아프지만 결국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기쁨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그 시간을 인내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품이 변화되는 과정이 힘들더라도 이 시간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소재에 대해 알아보면 소재에는 첨가하지 말아야 할 것과 꼭 첨가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절대로 넣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여기서 누룩은 죄의 확산을, 꿀은 세상의 쾌락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선 세상에서의 죄와 쾌락을 멀리하라는 뜻으로 누룩과 꿀을 첨가하지 말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죄를 확산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죄는 그 속성 자체가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찾게끔 만드는데 이런 속성을 바로 누룩으로 비유한 것이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마음에 미움이란 죄가 들어오면 미움의 죄는 얼마 안 가서 그 미움의 대상에 대해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음의 분노가 들어오면 또 얼마 안 가서 폭력이란 죄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죄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죄는 마음에 들어온 그때 그 순간 바로 회개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세상을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 사람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죄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죄가 누룩과 같이 부풀어 올라서 점점 더 큰 죄로 이어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은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묵혀두지 말고 반드시 그때그때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가 북조선이든 남조선이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인데 이런 환경일수록 성도들은 죄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뭐라 하든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소재에 넣지 말아야 할 누룩의 의미를 잘 알았으니 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죄에 대해 반응하겠습니다.
좋은 결단입니다. 누룩 이외에도 소재에 넣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꿀입니다. 꿀은 세상의 쾌락을 끊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등등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세상의 기쁨을 목적으로 삼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겠죠. 세상이 주는 기쁨에 크고 작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쁨에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만 세상의 기쁨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행복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봐야만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기쁨을 찾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세상에 주는 죄의 쾌락에 끊임없이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자원함으로 스스로 감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면서 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일에 동참할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 생활이 아무리 고단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인 중보기도와 이웃을 선하게 대하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모두가 누리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번제는 희생과 헌신을, 소제는 거룩한 성품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마음에 담고 삶으로 살아내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오늘은 레위기에서 번제와 소제라는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북한에서 생활적인 예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밥을 지을 때 북한에서는 쌀에 돌멩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쌀랑방을 통해 가지고 돌멩이와 알곡을 이렇게 걸러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쌀한박과 같은 뭔가 분명한 기준이 있는 갈라낼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분별하고 나눠서 하나님께 올바른 번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혁 형제님께서는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과거에 해왔던 일들이 이 성경의 말씀과 좀 어울리게 살았나 하는 그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누룩과 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너무 달달한 것만 추구한 그때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돌이켜보게 됐었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삶의 달달함, 네, 이거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